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 Recovery from the Babel 바벨로부터 회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민 온 사람이나 유학생들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럼 아직 비행기 멀미가 안 가셨네? 미국서 가장 처음 왔을 때 제일 당면한 어려움이 뭐예요? 지금. 예, 언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 차이도 있고, 또 관습, 환경의 차이도 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는 거. 이 언어 소통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마도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에서만 238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전 세계에 사용되는 언어는 무려 6,912개나 된다고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네, 바벨탑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네, 노아의 홍수. 자, 홍수 후에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몇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응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다는데 이게 무슨 탑입니까? 바벨탑. 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언어로 혼잡해지는 과정. 혼잡해지는 과정. 영어 번역으로는 confusing, confounding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바벨은 히브리어로 Gate of God, 그러니까 신의 문.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하늘로 통하는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게 창세기 시작에 아담이 제일 처음 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이 문제인데 이런 생각과 문화는 지금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것이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으시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계속되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는 말로 미뤄봐서 바벨탑은 단순한 탑이 아니고 도시, 그러니까 세상입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히브리 언어로는 바랄인데 나중에 이게 바벨, 이제 바벨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이게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악의 상징. 사람들이 바벨탑에서 쌓는 것은 타락한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배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confounding man's capacity to communicate in a single tongue. 하나님은 홍수 같은 재앙으로 심판하는 대신 사람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는데 심판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악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인류를 온 지면으로 퍼트려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모계로만 유전되는 유전자 조사에 하면은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 살던 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루시라는 여인. 그래서 한 6만 년 전에 아프리카 땅을 떠나서 중동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또 동쪽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몽고 쪽으로 넘어와서 빙하기 때니까 그때는 이제 그 알래스카 대륙을 건너서 북미 남미로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됐던 것이 인류가 퍼진 그 현상입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인데 사도행전은 저희들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줍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복음서하고 바울서신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같은 것, 스태핑스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만일 없다면 우리는 신약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초기 크리스천의 그 삶의 모습과 또 베드로의 첫 설교를 소개하는데 베드로의 첫 설교는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누가가 처음에 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이 계속되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행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불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에스겔서 36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자,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동안 모세의 그 율법 시대를 끝내면서 이제 새롭게 열리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시작, 율법의 시대로부터 은혜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사실은 유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만에 강림하십니까? 일주일. 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구약성경에서 표현되는 바람, 윈드입니다. 이건 성령 임재의 상징이고 창조, 특히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는 창조는 항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수면 위에 운영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바람처럼 오셔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는 모세의 타버나클에서 또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뭡니까? 교회로 옮겨진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이 바람은 마치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위력을 가지고 온 집에 가득한데 아마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확실히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선지자를 비롯한 아주 특별한 그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에 비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성령의 특징은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에 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을 듣고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인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사람의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 코, 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신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다 있습니다. 단지 강하게 느끼신 분이 있고 강하게 느끼지 못한 분이 있는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열왕기상 19장 11절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이제 도망쳐 있을 때 이제 잘 묘사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크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듯이 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러니까 누구에도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때로는 살살 부는 그 미풍처럼 또는 세미한 소리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일은 사람의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성령의 임재는 아주 확실합니다.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세례 요한이 한 예언이 생각납니다.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탄생합니다. 자, 성령은 불같은 모습으로 임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뜨겁습니다, 마음이. 성령의 불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들끓게 합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아주 강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아주 불타는 마음으로 저 같은 목사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도 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그 불혹의 나이에 이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지금 한 25년도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또 이 불이 지금 저와의 그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강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그 불의 혀같이 형태로 나타내서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온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표현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 120명 모든 사람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빠짐없이 임합니다. 이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특징인데 이제 이 120명은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새 언약 교회, 새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데 모두 빠짐없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빠짐없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 이제 성령님에서 이제 막 탄생하는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의 사명과 신학교회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애랑초부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장 4절입니다. 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보통 아, 병을 고친다거나 뭐 그냥 안수하면 병이 낫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참 그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시급한 일이 우리가 다양한 언어로 말하게 한 거. 왜 이런 능력이 왜 시급할까요? 신약교회에게. 신약교회의 사명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계속되는 2장 5절에서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신기하게 여겨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힌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였던 언어가 6912개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언어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의 회복입니다. Recovery from the Babel Tower.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자,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과 동시에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잡해졌던 언어의 회복입니다. 바벨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계속되는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당황하여 소리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자, 여러분, 왜 바벨의 저주의 회복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새로 탄생하는 교회에게 처음 주신 능력일까요? 처음 주신 사명일까요? 예전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못하게 언어를 흩으시더니 이제는 서로 말이 통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의 사명은, 기독교가 하는 일은 복음 전파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언어로 듣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을 말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신학교에 제일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열방이 오순절 사건으로 다시 모이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관한 말이 통하는 시대에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뜻이 통하는 시대가 도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입니다. 자, 바벨탑의 저주, 그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한 그 언어의 혼잡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일시적이지만은 풀리는 것을 보는데 이 저주처럼 보이던 하나의 바벨의 심판이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심판처럼 보이던 것들이 역전되고 또 예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이 다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무슨 능력? 네,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신더라. 제자들이 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각 민족에게 예수님 제자로서의 고뇌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위함인데 여러분 만약 제가 참 여러 나라로 말을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할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사람, 여기 이 근처에 중국 학생들, 중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중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중국말이 니 하오마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곤니치와 곤방와 이거 갖고 안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 최소 2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남에게 없는 이런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에 대해서 전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유창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영어 유창하시죠? 여러분 뭐 하세요? 그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아까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개역개정에 우리 여기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다른 성경들에는 자기네 지방말 혹은 자기네 언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하는 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영적인 환상에 붙잡히고 혀가 꼬부려서 보통 말하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언어 하는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 그렇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아무데나 가서 막 떠들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뭐 방언 받은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서는 그냥 그 예배 때 와서 방언들을 하고 그런 바람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의 뜻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방언이 아니에요. 천사가 사용한 언어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그 지방의 언어 그러니까 온 네이티브 랭귀지를 말합니다. 이 랭귀지는 방언과는 달리 말하는 자신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던 언어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벨의 저주가 회복된다는 뜻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서로가 같은 언어로 소통한다는 것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의 불통이라는 게 서로 언어가 다르다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아, 말이 통하지 않은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같은 직장에서 매일 만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 너무나 많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집에 사는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치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가, 언어 소통이 안 되면은 이 부부가 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I don't understand what you're talking about. 저는 하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믿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방언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방언, 전 방언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제 정신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람 간의 그 원활한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것 같긴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도대체. 비록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건데, 여러분,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사랑이 식으면은 여자가 하는 말이 안 들려요. 특히 어떤 말들이 안 들리냐. 설거지 하세요. 아기 기저귀 채워주세요. 청소하세요. 이런 말은 남자들은 안 들립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 참 죄성이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이 온 주변에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 간단한 답이죠? 천만의 말씀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니들 흩어져라 하면 흩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흩어졌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개미가 수십만 마리가 모였는데 이 개미를 흩어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정원 호수로 물을 착 뿌리면 이게 쫙 터져. 이게 노아 홍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니까, 마음을 흩었다는 얘기예요, 언어라는 게. 흩으시니까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밖에서 일어납니까? 그럼 난 너하고 못 살겠다. 그럼 난 저로 가라. 너는 우로 가라. 나는 좌로 가겠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응하려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흩으신 결과 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지면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김정기 목사의 새로운 신학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혼율이 50%인데 잘 살던 부부가 왜 갈라집니까? 같은 말을 하는데 왜 갈라져요?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께 대응하려고 이 힘을 합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들 힘을 합쳐서 나한테 대응하라는 것도 아니고 니들 힘을 합쳐서 한 마음한 뜻을 가지고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자,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세상, 현상.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텔레파시. 아마도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천국에 그 6912 언어로 사용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착 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요즘 제가 이 팔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백목사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그냥 척척척척 알아지가 있습니다. 이게 텔레파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지금 이런 게 거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된 천국이 이 천국의 무역이 지금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이 땅에서 프리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한 소통은 언어가 같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뜻이 같고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으로 뜨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을 흩으시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인근 전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안디옥교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흩어진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결과 복음이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기독교가 평양으로 제일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하던 한국 기독교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역에 복음이 그냥 확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처럼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더라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곧이어 하나님의 은대는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심판처럼 때로는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천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이어 계속되는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걸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한 200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 이 120명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은 이제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 어린 소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이 제자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인 곳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아주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신약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Act 29라는 표를 아십니까? 이게 교회 표입니다. Act 29. Act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은 계속되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우리 교회가 쓰자는 구호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제 다시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에 동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과도 같이 때로는 불같이 세미한 목소리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오늘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성령을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언어로 살면서 성령의 속삭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바벨의 저주가 풀리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외국어 능력을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